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쿠웨이트가 이란에 대한 외교적 강경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쿠웨이트 관영 쿠나통신은 오늘 쿠웨이트 정부가 이란에 주재하는 자국대사를 소환하고 안보 유지를 위한 사우디 당국의 모든 조치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자 동맹국인 바레인과 수단도 어제 이에 동참했으며 아랍에미리트 연합 역시 이란과의 외교 관계를 격화시켰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그러나 사우디의 국교 단절 결정을 비난하면서 시아파 성직자 쉐이크 니므르 알 니므르를 처형한 범죄를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이란 시위대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 공간들을 습격한 사건을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양측에 대화를 통한 긴장 해소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백악관은 어제 신원조회 확대와 효과적인 총기법 시행, 정신치료 강화, 총기 안전기술 연구 등을 골자로 하는 총기 규제 조치들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장 등과 만난 뒤 총기 규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권고안에 대해 사법당국과 행정기관들 뿐 아니라 총기 소지자들을 포함한 압도적 다수의 미국인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총기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신질환이라며 백악관이 주장하는 총기 규제 조치가 이런 사태를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새해 첫 개장일인 어제 7% 폭락한 뒤 오늘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오늘도 2%가량 떨어졌다가 어제보다 0.3%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3% 떨어졌던 일본 증시 역시 오늘 소폭 반등하는 듯 했지만 0.42% 떨어진 상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오늘 1%가 더 내려갔습니다. 미국 증시도 다우존스와 S&P는 어제 1.6%가 내려갔으며 나스닥은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겨냥해 폭발물을 터뜨렸다고 이스라엘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에 따르면 어제 폭발한 헤즈볼라의 폭탄은 세바 농장 지역에 있던 군 차량들을 겨냥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이에 폭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성명에서 자신들이 세라 농장 지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이는 지난달 지휘관인 사미르 칸타르가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살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내 헤즈볼라의 공습을 가해 수많은 전사들을 사살하고 무기들을 파괴했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버스 화재로 1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버스에 고의로 불을 지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오늘 오전 7시쯤 중국 북부 닝샤지구 잉촨시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수년간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사적인 보복으로 인한 버스 방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항저우에서는 폐결핵 질환 재발을 비관해 자살을 기도하면서 버스에 불을 질러 33명에게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미국 북서부 오리건주에서 무장 시위대가 연방 건물을 점거한 채 오늘로 나흘째 정부 당국과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젖소를 방목해온 연방 토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드와이트 해먼드 씨와 그의 아들 스티븐 씨와 연대하기 위해 오리건주 멀루어 국립야생보호소를 점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에도 연방 모초지에 대한 방목권을 요구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었으며 현재 약 100명이 자신들과 함께 연방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특히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몇 년 동안 점거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분유 지원, 수질 개선, 경사지 관리 사업 등 올해 835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은 인구 대비 군인 비율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15년 세계 군비 지출 무기 이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GDP의 23.8%를 국방비로 지출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위에 오른 오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1년 동안 북한의 연평균 GDP는 170억 달러로 세계 101위에 불과했지만 국방비는 GDP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0억 4천만 달러로 세계 36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GDP의 4.3%를 국방비로 지출했고 중국은 2.1%, 한국은 2.5%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또 총 인구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인 수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연평균 117만 명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지만 전체 인구 2,390만 명에서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9%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각각 3.6%와 2.5%를 기록한 에리트리아와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1.4%로 14위, 미국은 0.5%로 5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전체 노동인구 1,450만 명 가운데 군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8.1%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전체 국방비 지출에서는 미국이 6,560억 달러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은 885억 달러로 2위, 한국은 256억 달러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국가별 군인수에서는 중국이 221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이 141만 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은 67만 9천 명으로 7위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중요한 건 실천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리 아브라모비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4일 VOA에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지만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제1위원장이 지난 1일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는 8.25 합의를 비롯한 남북 간 여러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겠다는 언급이 담겼습니다. 아브라모비츠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군부 조직의 작전총국장이란 직책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남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군 내 흩어져 있던 작전 기능을 통합해 기존 작전국을 작전총국으로 격상시켰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포사격 시찰 수행자 명단을 소개하면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중장 림광일이라고 호명했습니다. 림광일 제1부총참모장은 참석자 가운데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거명됐습니다. 북한 매체는 그동안 송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을 림 제1부총참모장보다 먼저 호명했지만 이번엔 림 제1부총참모장을 먼저 거명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 보고에서 북한 지뢰 목함 도발 당시 서부전선 지뢰 매설에 직접 개입한 림광일이 제2전투훈련국장에서 작전국장으로 승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북한 주요 기관과 단체 임명록에서 림광일을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으로 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림광일에게 붙여진 작전총국장이라는 직책은 북한 당국이 기존 작전국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면서 만든 새 직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인민군 작전국장은 총참모부 소속으로 통상 제1부총참모장을 겸임합니다. 최고사령관을 직접 보좌하고 군사훈련과 대남작전을 지휘하는 핵심 요직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작전국장 가운데 변인선은 지난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과의 군사협력 지시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또 김춘삼은 지난해 8월 연천지역 포격 도발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각 해임됐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이 대남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군 조직 내 흩어져 있는 작전 기능을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작전국의 이름을 작전총국으로 바꿔 권한과 위상을 강화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었던 작전 기능을 이제 한 군데로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육해공군 사령관에게 각기 나뉘어져 있었던 분산돼 있었던 작전 기능을 이번에 좀 통합했을 가능성이 있죠.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강군화의 일환으로 작전 기능을 융합하는 군 편제 재편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양 교수는 작전국을 작전총국으로 격상시킴으로써 한국과의 군사적 위기 때 정찰총국과의 원활한 연계를 유지하겠다는 군사 전략적 개념의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군사 대남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정찰총국과 작전총국, 소위 말해서 상두마찰을 이끌어 가겠다.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총국은 북한 총참모부 소속으로 알려진 기구로 각종 대남, 해외 업무와 공작 업무를 총괄 지휘합니다. 작전국이 정규전과 전면전에 대비한 조직이라면 정찰총국은 비정규전, 군사도발, 사회교란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총국도 지난 2009년 기존 대남 공작기구였던 인민무력부 정찰국과 노동당 작전부, 35호실로 불리던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가 통합돼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올해 51살로 알려진 림 작전총국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급부상한 인물로 김제1위원장의 장제도와 무도방어대 시찰 등을 수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경제 개선을 크게 강조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보여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4일 리수영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대표단이 오는 20일에서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이 포럼에 참석기로 하고 주최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리 외무상 외에 윤영석 대외경제성 부총국장과 한웅 농업개발은행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수천 명에 달하는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이 포럼은 1971년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인 클라우스 슈밥이 창립했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있는 다보스에서 해마다 개최돼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 불립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후원 속에 처음엔 유럽경제포럼이란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1987년부터 세계경제포럼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당시 김문송 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포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포럼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 뿐 아니라 재건과 발전 방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여러 정상들이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장으로도 활용돼 왔습니다. 지난해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등 수십 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해 세계가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행사엔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 대학 교수 등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2014년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다바스 포럼은 특히 경제뿐 아니라 1986년 전쟁 상황으로 치닫던 그리스와 터키가 이 포럼에서 만나 화해를 시도하는 등 국제 현안의 해결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계적인 기업들이 행사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립니다. 포럼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는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는 국정운영 방안과 국가들 사이의 힘의 균형, 난민과 고용 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는 특히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리수영 외무상과도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1990년대 후반 스위스 베른에서 수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고, 리 외무상은 과거 스위스 주재 대사로 있으면서 김 제1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의 후견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의 실용성을 강조한 것을 볼 때 다버스 포럼을 통해 북한의 경제 개선책을 밝히며 투자 유치 홍보전도 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스티븐 보지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3일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76세를 일기로 타계한 보지워스 전 특별대표는 지난 1961년 국무부 근무를 시작해 대외정책을 입안하는 정책기획실장과 부차관보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초대 사무총장과 한국주재 대사 등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북한 문제에 관여하면서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올해 835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 사업을 벌입니다. 분유 지원과 수질 개선, 경사지 관리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처는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올해 대북 지원 예산으로 830만 스위스 프랑, 미화 835만 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70만 달러를 집행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올해 예산은 공공보건 사업에 765만 달러, 식량안보 사업에 67만 달러, 비정부기구 지원 사업에 5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분유를 지원하고 수도와 위생사업, 경사지 관리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발협력처는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식량 지원 사업을 통해 분유를 전달하고 있으며, 분유는 현지에서 가공돼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 560만 달러 상당의 분유 1,050톤을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영양지원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내 수도와 위생사업에 미화 2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산간지역에 나무와 농작물을 심는 경사지 관리 사업에 12만 달러, 병충해 방제 사업에 16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이 병충해 방제 기술 지원 사업은 유럽의 농업생명과학센터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과 협력해 올해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는 지난 1995년부터 대북 지원을 시작했으며, 1997년에는 평양에 상주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2002년부터는 개발협력 지원을 시작했지만 스위스 의회의 요청으로 2011년 말 이후 다시 인도주의 지원으로 성격을 전환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컴이 북한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은 이번 사태가 앞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1일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앞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오라스콤이 지난 2008년 지분 75%를 출자해서 북한에 세운 고려링크의 가입자 수가 300만 명이 넘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수익금을 이집트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고려링크의 자산은 8억 3,200만 달러로 오라스콤 전체 매출과 이윤의 8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6억 5,300만 달러가 북한 원화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통신 독점 사업권을 보장받았던 마지막 해인 2012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해 고려링크의 회계 감사 보고서에 처음으로 2억 7,200만 달러의 수익금을 송금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원화 수익금은 이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오라스콤은 수익금 반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사 별과 합병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북한 측은 합병된 회사의 경영을 오라스콤에 맡길 뜻이 없다고 밝혔고 이후 합병 협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라스콤은 이에 더해서 고려링크의 영업에 대한 통제도 잃었다고 지난 11월 최신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라스콤은 합병을 위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분리해 협력업체로 전환했습니다.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회장은 모든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지만 오라스콤의 회계감사업체는 고려링크의 자산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은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고려링크의 현금을 원화에서 외화로 전환할 때 공식 환율을 적용하길 꺼리거나 그럴 능력이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분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처 방식은 앞으로 외자 유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20개 이상의 특별 경제구역을 만들고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한편 외국 회사들이 수익금을 제한 없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라스콤이 처한 상황이 북한 사업의 위험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 중국 탄광회사가 북한 당국에 금속 가공시설을 빼앗겼다고 주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 회사들은 북한 당국이 자산과 수익금을 빼앗아간다고 불평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 사위리스 회장이 북한의 핵심 지도부에 접근할 수 있었고 2011년에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이후 김 위원장은 사망했고 장 부위원장은 처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력이동은 불안정하고 권위주의적인 나라들에서 사업을 할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라스콤은 북한 이외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공격적인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개했습니다. 오라스콤이 1997년부터 짐바브웨와 예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의 정치적으로 불안한 20여 개 나라들에서 공격적인 사업을 펼쳐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나라들에서 부채를 끌어들여 단기간에 이동통신망 등을 만들고 이를 후발주자에게 팔아넘기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라크에서 500만 달러를 들여 이동통신 사업 면허를 따고 2007년 이를 쿠웨이트 업체에 12억 달러에 매각한 것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15년 상반기 북한과 싱가포르 간 교역은 절반이 담배 관련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역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과 싱가포르 간 교역액이 약 2,17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한국의 무역투자진흥기관인 코트라가 최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액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7.6% 줄어든 겁니다. 두 나라 교역은 대부분 북한에 대한 싱가포르의 수출로 2,040만 달러로 기록해 2014년과 비교해 12.9% 줄었습니다. 또 수입은 2015년 6월 기준 120만 달러로 수입이 없었던 2014년 상반기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코트라는 싱가포르의 대북 수출액이 2012년과 2013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4년부터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수입은 2013년에 급증했다가 2014년에 급감했고 다시 2015년에 증가했다고 코트라는 설명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주요 대북 수출품은 담배와 담배 관련 재료, 담배 관련 기기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품목은 2015년 상반기 전체 대북 수출 품목 가운데 약 56%를 차지했습니다. 코트라는 싱가포르와 북한 간 교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수출 품목 대부분이 담배 원료나 담배 제조 관련 품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보리 제재 1718호와 1874호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연을 제외한 담배 수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상반기에는 담배 관련 품목 외에 종이, 부직포, 알루미늄,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 등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하지만 곡류나 비료, 원유 수출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싱가포르는 지난해 상반기 북한에서 인삼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트라는 싱가포르의 대북 수입액이 많지 않고 수입품 종류도 주로 인삼이나 오징어, 기계 부품 등으로 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이 탈북자 박연미 씨의 영문 회고록을 2015년 여성 관련 추천 도서로 선정했습니다. 박 씨의 회고록을 통해 억압적인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 잘 알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박연미 씨의 영문 회고록 살기 위하여 자유를 향한 북한 여성의 여정이 뉴욕타임스 신문이 선정한 추천 도서에 뽑혔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세계의 여성은 최근 발표한 2015년 여성 관련 도서 15권 가운데 하나로 박 씨의 회고록을 선정했습니다. 이 신문은 올해 21살의 탈북자 박연미 씨가 회고록을 통해 악명 높은 북한에서 한 가족이 어떤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박 씨의 회고록은 억압적인 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가 지난해 9월 세계적인 출판사 펭귄을 통해 출간한 이 회고록에는 1993년 북한에서 태어나 13살에 탈북한 저자가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힘겨웠던 2년간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박 씨는 특히 2007년 중국으로 탈북한 후 자신의 눈앞에서 어머니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고 중국을 떠나 몽골로 가다가 고비 사막에서 죽을 위기를 맞았던 일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에 정착한 박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동시에 북한인권운동가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감시기구 UN워치 등 20여 개 국제인권단체가 공동 주최한 제7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당시 박연미 씨는 북한에서는 지난 70년간 김 씨 독재 정권이 주민들을 억압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No dictatorships gives up power without demand. We must demand that North Korea stop starving their people.
국제사회의 요구가 없는데도 독재를 포기할 정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박 씨는 2014년에는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열린 2014 세계 젊은 지도자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선전 매체들의 인권 모략극의 꼭두각시 박연미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박 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주장했고 박 씨는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의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됐던 김성룡이 인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축구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인도에서 공격수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10년 북한 축구 국가대표로 발탁돼 활약했던 김성룡이 2년 전부터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발행되는 더 힌두 신문은 4일 김성룡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그가 2015-2016 시즌 벵갈루루 FC와 계약을 맺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28살의 김 선수는 2009년 일본 교토상가에 입단해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3년 후 일본의 자스파 쿠사치에 이어 2013년 태국 프로팀으로 이적했습니다. 같은 해 인도 랑그다지드 유나이티드 FC로 옮겼고 이듬해 로열 와힝도로 이적해 팀이 인도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이번에 김 선수가 합류하는 벵가루루 FC의 애슐리 웨스트우드 감독은 더 힌두에 김성룡이 상대편으로 출전했을 때 눈여겨봤다며 최전방 공격수의 전형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몸싸움을 잘하고 강인하며 공중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이고 골을 잘 넣는다는 것입니다. 김성룡 선수도 많은 골을 넣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선수는 더 힌두신문에 북한 축구팀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습니다. 북한 축구대표팀이 국제경기에서 성적이 저조하면 공개적으로 처벌받는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선수는 북한 선수단이 매우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선수단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선수는 지난해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싶어서 태국과 인도로 이적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도공항에서는 북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방으로 불려갔고 태국으로 이적할 때는 북한 국적 때문에 입국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출국이 지연된 사연도 소개했습니다. 김성용 선수의 아버지는 제일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축구대표로 선발된 김광호 씨입니다. 김광호 씨는 1980년 북한 대표팀에 발탁됐고 2000년대에는 북한 대표팀 코치로도 활약했습니다. 김광호 코치는 지난 2009년 6월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안영학, 정대세와 함께 북한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적인 스노보드 선수들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찾습니다. 이들은 외화벌이를 위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북한이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노보드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스노보드 선수 3명이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합니다. 스노보드는 널빤지 위에 몸을 싣고 눈이 쌓인 비탈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운동을 말합니다. 서구 스노보드 전문가로는 처음으로 마식령을 찾는 사람들은 노르웨이 국적의 테르예 하콘센, 그리고 미국 국적의 댄 리달과 마이크 레이블슨 선수입니다. 이들은 미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 투어스가 마련한 관광단의 일원으로 마식령 스키장을 찾습니다. 우리 투어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는 세 사람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전문 스노보드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투어스 측은 미국의 스노보드 전문 잡지인 스노보드 매거진과 협력해 세 선수를 관광단에 합류시켰습니다. 스노보드 매거진의 톰 몬테로스 편집장은 우리 투어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서 스노보드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흥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몬테소로 편집장은 또 마식령 스키장을 찾는 선수들이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며 세 선수 모두 마식령에서 스노보드를 타는 시간을 고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투어스가 마련한 이 관광 상품은 오는 1월 9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 동안 진행되며 관광단은 이중 나흘을 마식령 스키장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투어스 측은 관광단에 포함된 스노보드 선수들이 스키장에서 스노보드 시범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관광 상품에는 평양시내 방문과 비무장지대 방문 일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투어스 측은 특히 관광단이 평양에서 마식령으로 이동할 때 헬리콥터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산시 마식령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은 북한이 약 3천만 달러를 들여 조성한 북한 최초의 스키 휴양지로 지난 2014년 1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면적이 1412헥타르에 달하는 마식령 스키장은 총 길이 49.6km의 스키 활주로와 야외 스케이트장, 야외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투어스가 마련한 마식령 관광 상품에 해외의 유명 선수들이 포함된 것은 현지 주민들을 위한 조처라기보다는 마식령 스키장을 외국에 선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에는 중국 여행사가 주관해 마식령 스키장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외화 벌이를 위해 외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4월에는 백두산 정상 부근에 무봉 국제관광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5월에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7월 12일에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또 새해부터는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사증 없이 신의주 관광단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캄보디아에 파견된 북한인 의사 두 명이 폭음에 따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캄보디아 경찰이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발행되는 영자신문인 푸놈펜포스트는 4일 현지 경찰을 인용해 북한 의사 안영찬과 리문철 씨가 지난 2일 프놈펜의 진료소 겸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마비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두 의사는 부인 등 북한인들과 2일 회식 중 과음을 한 뒤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의사인 부인들로부터 알코올 분해하는 주사를 맞은 뒤 1시간여쯤 뒤에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시은지 북한 대사관이 사망한 의사 부인들의 진술을 인정했으며 수사는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엔 프놈펜과 시엠립의 진료소에 북한 의사들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외화벌이 목적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분야도 건설과 의료, 의류, 벌목, 요식업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해외 파견된 북한 근로자가 5만 8천 명에 달하며 누적 인원은 22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해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관련 단체들은 이번 합의가 무의미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윤병세 장관との間において
지난달 28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한국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이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반기며 양국 간 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24년 만에 이뤄진 두 나라 간 합의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과 국내외 민간단체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나라가 약해서 민족의 순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왜 도무시면 죽일라 가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한일 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한국 외교부 제1차관에게 항의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빠진 이번 합의는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지며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한국 내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관련 단체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오는 6일 전 세계 연대 수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1월 6일은 한국 내 위안부 피해자들과 단체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수요일 시위를 벌인 지 24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 등 미국 내 비영리 단체 역시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이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지역 비영리 단체인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이정실 회장은 이번 합의가 무의미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정말 의문스러운 일이고요. 진짜 한국에 배제된 정치적인 협상이 있었다는 그런 거죠. 어떤 다른 정치적인 문제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잖아요. 그걸 그렇게 다른 정치적인 사안들 다루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어그리먼트를 해결했다는 그 태도 자체가 from the beginning 태도 자체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본부를 둔 가주 한미 포럼의 김현정 사무국장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얼마나 협상 안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일본 정부에서 반응은 어떠한 것인지 그러면 할머니들이 어느 정도 그러면은 양보를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협상 결과가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두 번 죽이는 것이냐 어느 나라 외교부냐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그렇게 반발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 사무국장은 이번 합의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빠졌다는 것은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를 양국 간 외교 문제로 축소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정대협 이정실 회장은 무엇보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적인 배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그 키시다가 이게 아주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어요. 뒤에 그 키시다 외무성이 굉장히 그 돈의 그 성격 자체가 to support or recover 그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펀드를 조직한다라는 거지 그게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드리는 대상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 회장은 10억 엔이라는 기금을 시행하는 재단을 한국 정부가 만들도록 했는데 일본의 독자적 책임을 한국 정부와 나눈다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한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합의라는 양국 간의 합의는 말도 안 된다며 이렇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그리먼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우리가 이번 어그리먼트를 시작으로 점진적이고 진중한 gradual and sincere accomplishment 이렇게 말해야 sincere하게 들리지 네, 마치 그냥 옆에 있는 애 푹 때려놓고 떡 하나 주면서 너 이거 줄게 앞으로 찍소리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마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에리티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사과할 사과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 키워드예요.
이와 더불어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대협 이 회장은 위안부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정서적 예술적 의미로 국가 재산이 아니라며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주 한미 포럼 김 사무국장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일본 정부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과연 일본 정부가 그러면 해결했다고 쳤을 때 이걸로 해결이 됐다고 쳤을 때 과연 이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시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소녀상을 치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합의안 안에 그 이야기는 이거를 자꾸 지우고 덮고 축소하고 왜곡하고 미화하겠다 그런 의지로밖에 읽히지가 않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반발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1990년대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전시하고 있는 위안부 인권운동가인 스티브 카발로 씨 역시 이번 합의를 주시했습니다.
A Korean official exchanging papers and deals and money with, you know, with Japanese official and making a deal on behalf of these women.
카발로 씨는 자신에게 이번 한일간 합의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 문서 교환에 불과하다고 말했는데요.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발로 씨는 지난 2011년 일본 의원들이 미국 뉴저지에 놓인 위안부 기림비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선물을 제시했지만 한인사회가 이를 거부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카발로 씨는 하지만 한국 정부는 10억 엔이란 돈으로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카발로 씨는 올 4월에 위안부 초상화 전시회를 다시 열 계획이며 피해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을 주제로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정대협은 올 한 해 위안부 문제와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을 형성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온라인 프로젝트 웨비너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 내 존스홉킨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사이스와 협력해 위안부 관련 역사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도 미국 내 시민단체들은 5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공무원들의 올해 연봉이 공개됐군요. 한국 대통령의 월급이 얼마나 됩니까?
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연봉이 17만 2,380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2억 504만 6천 원이었는데 올해는 17만 8,240달러를 받게 됩니다. 한 달 한 달 이렇게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한 달에 14,850달러를 받게 되는 건데요. 이 금액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의 경우 올해 임금 인상이 평균 3%로 결정됐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 3.4%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급이 오르는 것은 물가 시세와도 연관이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월급도 그렇고요. 공무원들의 월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의 월급 인상이 얼마나 되는지도 보고 물가 인상분도 반영해서 공무원들의 연봉 인상분이 정해지는 건데요. 대통령이 공무원 몇 급이냐 뭐 이렇게 문의를 하는 인터넷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대통령의 경우는 국무총리나 장관, 차관과 함께 급수가 없는 정무직인데요.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공무원들의 월급, 말단인 9급 공무원부터 1급 고위 공무원, 그리고 10급 기능직까지 모든 공무원들의 그 유리알 같은 봉급표가 오늘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고위 공무원들은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네. 대통령의 연봉을 말씀을 드렸고 국무총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해 13만 8,400달러를 갖게 됩니다. 한국 뉴스에서 많이 그 관심을 갖게 되는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연봉이 10만 1,780달러네요. 그리고 상위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업무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을 잘해서 최상위 평가 등급인 SS등급을 받으면 한 단계 낮은 S등급보다 50% 더 많은 성과급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군인도 공무원 월급을 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경찰, 군인, 소방관 모두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직업 군인도 그렇지만 24개월 전으로 해서 의무 복무를 하는 청년 군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올해 일반 장병들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15%가 올랐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한 인상이라고 하는데 뭐 군인 월급을 많이 받는 나라와 비교해보자면 정말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른 것에 군인들은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해 군인 일반 장병들의 월급이 144달러 정도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17만 1,400원인데 올해는 166달러로 한 22달러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무장지대 가까이 근무하는 병사들이죠. 위험수당이 한 달에 16달러 정도가 더 붙어서 183달러를 매달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네. 자, 올해 한국의 공무원 보수 인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하면 세계에서도 서비스가 최고인 공항이라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최근에 이 수화물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공항이 마비되는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0년 연속 1위, 뭐 이런 대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천공항인데 수화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서 120여 편 가까이 되는 비행기가 제시간에 출발도 못했고 도착도 못했고 또 수화물이 제대로 실려지지 않은 채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여행객들이 수화물을 찾지 못한 그런 말 그대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건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승객들이, 너무 많은 수화물이 몰려들었다는 것이 원인입니다. 지난 3일인데요, 일요일입니다. 인천공항에 수화물 그 3개가 먹통이 된 건데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연말부터 이어진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또 귀국하는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화물 처리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것이 인천공항공사의 해명이었습니다. 지난 3일 인천공항에는 2001년에 인천공항이 문을 연 이래 가장 많은 17만 6,400여 명이 몰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축하해야 할 새로운 기록이었는데 수화물 대란 때문에 빛이 바래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어제 오후까지도 이 수화물 대란 사태가 이어졌는데 오늘은 정상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관심은 2월 초가 되는 설 연휴에 공항 여행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요.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의 수용 한계가 이미 넘어서 그 과부하 상태라면서 시설 확장이 빨리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인천공항에 한 해 처리한 여행객 수는 4,551만 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제2터미널 건설공사 한 4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이 효도계약서라는 것이 화제라는데 자, 이 이름도 생소한 계약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네. 뭐 효도를 하겠다, 효도를 받겠다 이것을 문서화하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대가로 어떤 그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증여받는 거죠.
네.
부양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는 겁니다. 이 효도를 한다는 것이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부모가 어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더 많이 줬을 때는 노후에 부양의 수고를 해달라 이런 의미가 담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부양을 대가로 재산을 줬는데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지 않았을 때 이 각서라도 써놓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효도 계약서라는 것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분쟁이 많은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런 불효 소송,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상대로 내는 부양 비용 청구 소송이 260여 건이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일명 효도 계약에 관련된 판결이 나와서 이 5, 60대들의 송년 모임, 신년 모임에서 이 효도 계약이라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법원의 효도 계약 판결, 부모가 자식에게 승소했다는 것인데 어떤 사연인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사연은 이렇습니다. 10여 년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2층 주택을 물려줬답니다.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를 충실하게 부양하겠다 이런 내용의 약속 증서 각서를 받아놓았다는데요.
네.
이 결혼한 아들 부부와 부모는 같은 주택의 1층과 2층으로 나눠서 살았고 이후 아버지는 논밭도 팔고 회사 주식도 팔아서 아들한테 물려줬답니다. 물론 아들의 빚도 다른 재산을 팔아서 갚아줬고요. 그런데 그 후에 아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밥도 같이 먹지 않았고 집안일은 뭐 며느리가 아니라 가사도우미가 했고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 간병도 안 오고 자주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급기야 부모에게 요양시설에 입원을 할 것을 권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아들 부부에게 상당히 서운했던 부부가 자기 집을 마련하겠다면서 물려줬던 주택을 다시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낸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조건을 가지고 증여를 했을 때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 취소의 근거가 된다. 이것이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부모 자식 간의 각박한 세상이구나 이런 그 생각도 듭니다만 이 부모 봉양에 대한 생각이 과거 부모님 세대와는 크게 달라진 요즘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더 듭니다.
네네. 뭐 말로는 효도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섣불리 재산을 증여했다가 노후에 가족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가난하게 사는 노년층이 많은 것도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 주기 전에 부양의 의무 정도나 재산 반환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써서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효도 계약서는 어디서 쓰는 겁니까? 이 법적인 효력이 있으려면 자기가 쓰더라도 어떤 공증 같은 걸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 자산 관리를 해주는 시중은행에서도 효도 계약서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도와준다는
네.
건데요.
네.
공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법률사무소에서 효도 계약서 공증합니다. 이런 광고를 낸 것도 있습니다.
아, 네.
내용을 살펴보니 이런 것이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이게 주요 골자고요. 효도하는 그 세부 내용은 뭐 여러 가지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은 대신 한 달에 용돈을 얼마씩 주겠다. 전세금을 보태주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꼭 식사를 같이 하겠다. 이런 네. 조건도 있고요. 부모 동의 없이 부모를 다른 형제 집으로 보내지 말 것. 이것을 효도 계약서 안에 문구로 내건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네, 참 계약서 내용도 여러 가지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NGO라는 명칭으로 흔히 불리우는 비정부 기구란 어떤 것이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